제 기억에 1997년이나 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독일 교회의 초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회의를 하고 하루 시간을 내서 베를린 여행을 가자고 그분들이 제안하셔서 그 교회가 제공한 차를 타고 긴 시간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한 12여 년쯤 시간이 지난 그 점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현장을 몹시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 과정에 교회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묻고 싶은 것이 많아서 긴 여행 같이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 현장을 방문해서 감회를 느껴보고도 싶었습니다. 약속했던 현장에 가서 잘 살펴봤습니다. 설명도 잘 듣고 그날의 감격스러웠던 장면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의 그 장벽 무너진 곳 말고 앞에 마당과 같은 큰 그 광장에 보니까 무언가를 잔뜩 사진과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세계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시물들을 보게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짐작해서 다 저게 저 전시된 여러 사진이나 저런 내용들이 다 그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던 날의 감격적인 장면들을 전시한 내용일 것이다. 또는 동독에 피폐했던 과거와 통일 후에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사진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가까이 가서 전시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게 완전히 180도로 어긋났습니다. 거기 전시되어 있는 내용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나치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독일이 세계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전시해 놓은 내용들이었고 비디오 자료들도 많고 또 육성 파일도 많았는데 전범들을 재판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비디오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많이 대조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식민지 강점 기간의 역사를 애써 감추려하고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와 자기들의 과거에 부족했던 점 낱낱이 고백하고 그 세계인이 몰려오는 그 현장에 구태 공개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그렇게 공개하면서 자기 역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독일의 모습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난날 실패했던 자기 역사의 과오를 세계 앞에 공개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2012년에 다시 독일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독일 교회의 총회 참석에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사하기 위한 정한 시간에 도착했는데 회의 중에 토론이 끝나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회의 중에 토론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교회 학교,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을 두고 몇 시간째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의 방향이 역시 지난번 경험했던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있었던 독일 교회의 나치에 대한 협력, 부역,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독일의 잘못,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좀 더 강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손님들을 앉혀놓고 길게 토론한 내용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자기들의 실패한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특히 독일 교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만큼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나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전쟁터에 나갈 것을 촉구하고 그런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추고 덮고 지나간 일이고 벌써 반세기나 지나간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 교회의 결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계 인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복된다는 것,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실패는 내게 특별한 사건이어서 특수성이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구 한 사람 실패 없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의 평범성, 실패의 보편성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실패 다음에 그 실패를 대하는 본인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실패를 극복해낼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7장을 읽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진격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쫓겨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던 그 안타까운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독일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교회가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듭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세계 인류 앞에 독일교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의 동조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 모두가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굉장한 슬럼프에 빠져들게 되죠. 그때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틸리케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이죠. 그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틸리케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때로는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이기도 하고 암울한 환경에 도전하는 용기일 수도 있는데 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용기는 자기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용기가 그 개인을 또 그 집단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지난번 도전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 때문에 또는 첫 승리에 도취한 채 지나치게 안일을 하고 마음이 교만했던 것 때문에 또는 작은 실패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게 공포심을 느꼈던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실패라고 하는 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한 그 백성들을 실패한 자리에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재도전을 명령하십니다. 재도전을 명령하시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재도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에서 저는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재도전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도전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신다 그렇게 보입니다. 첫째 내용이 뭔가 하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십니다. 우리 1장 말씀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불러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말씀 당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대신 세워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 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곡한 말로 들려주었던, 어떻게 해야 가나안 정복의 책임을 맡았던 여호수아가 성공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온 생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도자로 살았던 삶의 모든 내용들 다 함축시켜서 엑기스와 같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뜻이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 주문이 모세의 주문이었습니다. 첫 번 도전에 실패했던 것은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모든 백성은 다 기가 죽어 있고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마음들이 흐트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실족할 수 있고 때로는 애써 경영했던 그 경영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많은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종류의 함정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만 그 모든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을 미화시켜서 잘 포장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늦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한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한문책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시다 성경 읽으시면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어떻게 됐고 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도대체는 잡스러운 민족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잡스러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면 있는 거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다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있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지 감추어 주거나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치부가 다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그렇게 밑바닥까지 드러나 보이는 그 인생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정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쁜 짓 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여기 있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고정되고 확정된 죄인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치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절대로 미화시켜주지 않지만 성경이, 그러나 그 성경은, 성경 말씀은 그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변화되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실패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내 마지막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희망이 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비전이 현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재도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입니다. 1차전 때는 다 올라갈 것 없다, 그렇게 백성들 힘들게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 중에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여겼다가 호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두 번째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거라, 안일한 자세 태도 가지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물론 여기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다 거느리고 가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넉넉하고 충분한 군사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묘복한 군사만 3만 명이 되게 하고 후에 5천 명을 더하고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력 동원을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아무리 적은 일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우리가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1차전의 실패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됐던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첫 번 원인이었던 방만함과 나태함과 교만함 대신에 전력을 다하는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 쉽게 보는 데서부터 실패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큰 일에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전력을 대응했다가 작은 일에 소홀히 취급하는 것 때문에 마치 저수지의 둑이 작은 물줄기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전력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가 되지 않고 내가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참담한 패배를 남겨주었던 그 아이 왕과 그 군사와 그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뒤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노력을 다할 것이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비한 믿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이라 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결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 의지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사방 두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능력으로 천하를 지배하는 것처럼 호령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길게 쓰시는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재도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이것을 재도전에 이길 수 있는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이하에서 새로운 지시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차전 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 지시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시의 내용들을 보시면 첫째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의 기본 원리를 항상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는 것이죠. 다소 좀 잔인해 보이는 전쟁 같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 원리였습니다. 이 전멸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정착하려 하는 이유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땅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아 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의 우상 종교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이 약속,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이미 가나안은 농경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유목민 시대의 그 생존 방법과 그런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들어가는 농사를 짓고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농사 지을 줄을 모르죠. 본 적도 없으니까요. 사막에서 40년 지나온 사람들인데 농사 짓는 걸 구경년 해봤겠습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농사 짓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농사에서 살 것인가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많이 내려줘. 그래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먼저 바알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농경사회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대로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전쟁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거짓 가르침들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직 거기서, 2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거 여리고 전쟁 때와는 정반대 말씀이죠. 여리고 전쟁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 점령했던 성, 첫 전투의 현장 여리고는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손대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보다는 달랐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한 군사들이 가져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의의 없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조금 며칠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그런 죄를 안 지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터인데 그 며칠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분별력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좀 더 며칠만 기다렸으면 그도 문제가 없고 백성들도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그 참호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의 만약이라는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훈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방법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서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에, 며칠 뒤면 하나님께 스스로 말씀하셔서 다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꿋꿋이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천명 군사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그냥 쫓겨내려와서 다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십니다. 어느 지점에 몇 명을 매복시키고 어느 지점에 또 몇 명을 매복시키고 전략은 이렇게 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전략을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도 언제든지 사용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신앙은 반지성적인가 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성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언제는 신앙과 지성이 조화로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자신의 삶의 품격도 높아질 뿐더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사회의 주류 지성 사회를 교회가 형성했습니다. 모든 복음화된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남아있는 과제도 어떻게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지성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지성사회의 큰 영향력 끼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솔선수범을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잖아요. 총사령관이 일선 소대장처럼 앞장서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많은 군사도 희생되어 여호수아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끝부분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했습니다. 이 백성이란 가장 아이성에 가까이 나아가 있었던 그 부대의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최전선에서 그 백성 가운데 자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돌과 더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역시 군대의 최전선에 서서 아이를 향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손에 잡은 무기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생겼을 때 전쟁 끝나기까지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끝까지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선두했었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끝까지 두 손 내리지 않고 그 전투를 지휘하는 현장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리더십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리더십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 생각에 지도자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기는 한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의 자리에는 있으나 지도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려면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 리더를 정의할 때 리더는 선생이다 또는 리더는 멘토이다 또 리더는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또 리더는 코치이다 여러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죠.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멘토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코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모델처럼 본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다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본을 보이는 사람, 그가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본받는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받는다는 말, 히포그람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히포그람마 이런 거예요. 어려서 저희가 영알파벳을 처음 배우거나 한문을 처음 배울 때 노트를 사면 점선으로 글씨가 쓰여져 있어서 글씨를 따라 이렇게 줄을 그으면 A도 되고 B도 되고 그렇게 점선으로 줄 그어져 있는 바탕글 그게 본입니다. 그대로 따라 그으면 ABCD가 나오는 거죠. 본이 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변화가 생겨나는 것. 그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리더이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이 되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도에 실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을 주문하십니다. 믿음으로 할 것, 전력을 다할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본이 될 것. 이 중심을 기억하시면서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도전한 일에 다시는 실패의 눈물이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